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삶 두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내용을 좀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찾아야 되는가 그런 실제적인 영역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내용을 오늘은 좀 볼 텐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27편 4절 중심으로 그 모델인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도 시편 27편 4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요 삶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의 첫 번째 해당 그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길과 목적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의 그 네 가지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비춰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자, 대표적으로 바울,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자, 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는데 저런 가치관이 없이 그냥 찾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유일한 목표요 목적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되죠. 그게 이제 시작점이라고요. 자, 그것이 되지 않고는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있고 뭐 하나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은사를 통해서 저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도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요. 자,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와 있고 은사는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못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가끔 무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은사가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오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주 죽기 직전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부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은사도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나마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으려 한다든지 포기하려든지 이런 걸 이제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네? 그럼 내가 살아야지.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부으시고요. 은사도 부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도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어려움당해요. 망하게 돼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한꺼번에 막 부으셨는데 그분에게는 안 부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좀 실망하겠죠. 근데 그 어간에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야망들이 다 비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야망을 죽여야 되겠구나. 야망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다듬어져서 이제 정결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사역을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남들한테 드러나려고 살려면 능력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도리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 그것이 항상 뭐 사역이 늘어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사랑하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안 되면 친밀함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실수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든 은사가 없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라고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사는 많고 능력은 부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삶이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요.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역이 막 커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돈도 부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 돈을 사용해요. 그리고 거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죠. 자, 저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빚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함을 나갈수록 엑스레이 찍듯이 빛이 더 강력해져서 우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야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어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져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빚으려고 하셔도 그들이 선별적으로 취하거나 하나님이 비춰줘도 거부하면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 걸 말해요. 자, 보화를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거룩성, 이런 걸 내가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어둡고 또 무례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비춰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게 너무나 좋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걸 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갈망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야망이 있고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안 내려지죠. 그러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신앙은 그 보화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다를 때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죠. 또 이 보화는 뭡니까? 인격적인 주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이 보화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보화입니다. 그 길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또 사역도 가능합니다. 바른 사역을 하죠. 자, 바울은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도요, 그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 됐어요. 그 유럽 전역에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뭐라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사역이나 문제 해결에 있으면 우리는 타락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역이 먼저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교회에 큰 인물들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큰 인물들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한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좀 이해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는 성도들은 뭐예요? 문제 해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착착착 해결되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네, 이거. 문제 해결, 이거네.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이 돼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역이나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앞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은사나 능력을 받아서 막 사역이 확장되고 이러면 너무 좋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사역이에요. 근데 자기 사역이 안 늘어나면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역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요,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나는 얼굴 구할 필요 없어. 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들의 사역의 확장에만 관심이 있고요.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해도 그냥 표면적으로 얼굴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래요. 아주 힘들든지 아주 잘 나가다든지 이럴 때요, 놓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더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집중을 이렇게 돼요. 잘 되면요. 그게 잘 되니까 자기는 별 문제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게 원래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결국 그들의 사역이나 문제 해결에 의한 수단이 돼요. 그래서 사역이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그리로 돌아가요. 자, 제가 이걸 제 시골 목회하면서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몇 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활주일이 왔어요. 그래서 시골에는요, 부활주일 되면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요, 그 군내에 모든 교회들이 모여요. 가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연합으로 드릴 때 누가 오는가 하면요, 서울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 이런 분들이 오세요. 오셔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뭐 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관심, 자기 관심 있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귀가 쫓빛하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이라든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하나님의 얼굴 구한 삶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같고 뭐 질문도 해요. 뭐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저분은 좀 관심이 있는 모이다. 열정이 있다. 그랬는데 저렇게 연합집회가 또 오면 그 소리 듣고요. 오면서 말하는 오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문제 중심이고 해결 중심이고 인간 중심으로 설교했는데 아, 그걸 듣고 와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연합집회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 이름 있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는 그냥 마음을 다 열고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가르쳐 놓으면 어떻습니까? 설교해 놓으면 다 무너뜨리고요. 순식간에 그리로 딱 초점이 가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뭔지가 이해돼야 돼요. 자,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 경우에도요, 사업이나 문제 해결 등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중심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비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 아, 나는 하나님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그냥 살만 해. 그래서 또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뭐 느슨해. 그러면 그게 바로요 안일함이에요. 그게 안일함이에요. 난 잘 되고 있어. 이건 진짜 안일함이고요. 아,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자기 할 건 다 해. 그리고 하나님 안 찾아. 이것도 안일함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아직 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목사님 나 일해야 되고 바쁜데요. 아, 맞아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저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마음 중심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안 찾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못 오더라도 작업장에서 하나님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 영광, 인자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또 본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갈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비춰진다면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 알기를 정말 도전할 거예요.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알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며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세요. 꼭 오십니다. 안 오셔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게 큰 시작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유일한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찾으면 하나님 오세요. 오셔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비전이 비춰져요. 꿈이 생겨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게 되면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권을 잡아요. 주도권 잡는 게 뭡니까? 너 내 마음대로 해, 내 말 들어. 이게 주도권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움이 다가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도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아름다움을 비추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한 뜻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답은 말해도 그 삶을 따라가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요. 나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요리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삶. 그것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를 잠시 좀 나누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히브리의 단어로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이 전치사와 결합될 때 임재 안에서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의미했었어요. 자, 사람이 인격이나 성품이 그 얼굴에 나타나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자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드글드글한 게 보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선하고 인자하고 인정이 많은 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좀 이렇게 보면 처음 얼굴은 잘 모르지만 좀 그 사람을 몇 번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렇죠? 예, 뭐 인자한 모습을 나타내려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세요. 예. 하여간 우리 얼굴에 이 숨어 있는 이 그 내용이, 마음에 숨겨 있는 것이 그 얼굴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바로 그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표현이었지요. 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덮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주는 이런 임재를 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임재를 갈망했다고요. 그리고 임재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는데요.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고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잘 나와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에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린다? 그러면 진짜 슬프지요.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랬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 요 앞에 14절에 뭐라 나온지 알아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내 가나안에 들어보내겠다. 근데 나는 안 갈란다. 내가 같이 가면 이 백성 다 죽이겠다. 나 안 갈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는데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친히 임재를 부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게 그게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가신다면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진짜 우리와 같이 안 갈라거든 우리를 저기 가나안에 들어보내지 마세요. 이 광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지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얼씨구 좋다. 가나안 들어보낸다니까 뭐 얼른 갑시다. 하나님의 뭐 임재가 없던 뭐 여기까지만 도와줘도 상관없네. 뭐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재 없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거지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정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저 칸을 맞추려다가 또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막 늘려지고 하는데요. 저거 놓쳤습니다. 칸을 맞추는 거.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약속을 줬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교회는 등록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도 없다.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해요? 완력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가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릴 때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통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어요. 자, 하나님 백성이라고 당연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임재가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임재가 없어진다. 그럼 큰일이지요.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몇 번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을 채찍고 난리였잖아요. 또 돌림병이 돌고 난리였어요. 연병이 돌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가면 문제가 막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세상적인 성공과 사역의 확정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자고 돈 많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냥 이 땅에만 살다가 끝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임재는 없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종교적인 모양이나 프로그램과 형식만 남고요.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은 그들의 삶과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철저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문 두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밖에요. 손잡이가 없어요. 문 여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라 이래. 그 그림이 그래요.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문 여는 것은 예수님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을,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저기 라오디게아에는요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 쪽에 돈이 많잖아요. 예, 막 파서 파니까. 그래서 도시가 다른 데보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겉으로 경제적으로 부요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저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못 느꼈다고요. 왜? 세상적으로 부여하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철저하게 거쳤는데도 나름대로 그들의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부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재정도 많다. 우리 잘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져 있었고요. 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심각한 영적인 상태도 못 깨달았어요. 도리어 안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일함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들의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극심한 안일함 가운데 이 교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사람들이 자기하고 친분이 맞는 사람끼리 뭐 카페 가고, 뭐, 재밌게 놀고, 뭐, 자기 얘기하고, 뭐, 기도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도 모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능하지가 않았죠.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를 향한 열정, 영적인 분별력 등은 교회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렇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필수예요. 교회에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아주 뼈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럽니다. 믿어, 아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게 부흥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면 성도들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막 주저앉아요. 그리고 자기 죄가 막 드러나니 통곡하고 막 그래. 자, 이제 세 번째로 네 가지로 오늘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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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요것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성전에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저기 보인 거였어요. 자, 저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나오지요. 그래서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룩하다가 세 번이나 아주 강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비교급에서 최상급 있잖아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강조했지요. 이런 환상을 본 것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표현해요. 이걸 영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하나님 비춰주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가 하나님 보았다는 말은 당연히 육신의 눈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수 없는 분이죠. 그 말은 영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 눈을 열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이 나라 상황이 지금 왕이 죽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가 비춰지니까 오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쳐요. 그전에는요 못 봤어요 자기를. 이 순간 보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거는 실제니까 자기가 비춰져서요 꼬꾸라진 거예요. 진짜 통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해. 근데 전혀 저런 반응 없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막 남 비난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화낼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못 느껴요. 근데 거기에 임재가 왔다. 그러면요 뒤집어지지요. 자, 고라자손의 예를 또 봅시다. 고라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며 예배했던 무리들이에요. 자, 시편에 그 고라자손의 그 시비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거기에 시편 42편이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예, 다윗의 시가 아니고요. 저거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자,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러면서 탄식하여. 왜 이렇게 탄식하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앞에 고백하면서 뒤에 그렇게 탄식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 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뭐예요? 예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고라자손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예를 봅시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또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 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다윗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하심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그가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거는요, 이 인자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그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지금 갈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가 가진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심지어 요나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니느웨가 싫어서 니느웨 그 사람들이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예, 그런 게 뭐예요? 요나는 아마 교리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조금은 알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대개 하나님이 처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은요, 제가 보고 많은 사람들 간증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가오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느끼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요. 세상에서 좌절되고 낙심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깨달아지니까요, 삶의 비전이 생겨요. 자, 스데반의 예를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꼭 예수님과 같잖아요. 예. 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계시록 1장 10절로부터 16절인데요. 하나님의 옷이 그 영광이 끌리는 옷을 보고 그 바른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이기도 하지요.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지식이 뛰어났어요. 지식이 뛰어났는데 인간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해요? 그냥 법만 갖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법조계 사람들은요, 이 법조문만 가지고 해요. 그 법조문을 너무 쪼개고 하다 보면요, 사람의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그런 거 좀 느끼잖아요. 그죠?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그 근거를 찾아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꼬투리 잡아가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지우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주 근성이에요. 평생 그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법도 적용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번은 안 나올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세나 다윗이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즉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우월감에 자부심만 넘쳤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길, 목적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 시편 25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지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노했었어요. 요 하기 전에.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천사를 앞세워서 보내겠다 하고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이 상황에서요.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이런 걸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자, 어떤 백성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근데 그 선조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그 후손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임재를 부으시고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 하고 약속한 거다. 너희들이 그러면 나와 그 약속을 유지할래? 왜? 내가 한 거는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지만 지금 너희들의 답을 묻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도 그거 좋습니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좋거든요.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예, 했습니다. 이제는 조상들과 언약한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백성들이 실제 자기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으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요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태도, 자세, 목표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즉 광야로 인대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빚으셔서 빚는다는 게 뭐예요? 그 애굽의 때를 다 벗기고 애굽의 가치관을 벗겨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 이걸 심어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 그래요. 우리는 징계를 그냥 막 때리고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세상 때를 베끼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징계예요. 하나님 가르치심이죠. 지도하심이죠. 자,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로 우리 인도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이런 걸 지금 모세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구했어요?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리고 빨리 가나안 데리 가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등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할 길을 구했던 것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목적과 뜻을 알아서 그 일에 온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모세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가 들어갑니다.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그들을 품고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데려와서 자기 백성 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취소하세요. 양보하세요. 그렇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서 다시 써먹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내 계획을 취소하고 네 말 들을게.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뜻이죠. 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원하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있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 갈망 같은 것도 실진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 중에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뭐 자녀 잘 되고 자녀 결혼 잘하고 뭐 이러면 돼.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몸 안 아프고 그냥 잘 살다가 요양원 안 가고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 받아가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진짜 빵점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안나나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며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뭐 은혜도 있고 임재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오는 거 그것도 내 중심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갈망되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의 여행되는 것도 취소하고 잠자는 것도 취소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내용,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에는요,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해당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그 일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던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줬는데 그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마귀에게 떠들어져.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거 너가 알아서 보기 좋게 그 마귀를 엎어버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바울이 기도해요. 빌립보서의 3장 10절에 보면. 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만의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용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마무진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누리는 거, 행하는 거, 그게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의 일종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믿음에서 사는 게 바로 저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이루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알게 돼서 그걸 누리는 거, 그렇게 원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유예요. 나도 치유될 뿐 아니라 병들은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길을 아는 것 포함돼요. 자, 그래서 요게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 많아요.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었어요. 죄에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려면 주저해. 자기 지금 하나님께 나갈 마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억압에서 자유케 했다고요. 자, 그 중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속했어요. 죄 없는 걸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게 뭐예요? 가난, 죄, 질병. 여기서 완전히 우리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요, 옛사람이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의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저 얘기는 뭐예요? 사단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사단은 성도들에게 덤빌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는 지금 살아도 무덤에 가지만 또 살아나요. 그래서 누가 죽인데도 겁날 거 없어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이걸 찾아가야 돼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이것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저걸 주장하고 선포하고 실제 우리 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에 포함돼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